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취약한 존재로 창조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됐는데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네,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음식을 픽업을 하러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주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나와서 왜 화장실을 썼느냐 이런 이유로 사실 굉장히 모멸감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졌고 또 헬멧을 잡아당겼고 그리고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오토바이를 운전대를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배달기사 분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해외에서도 이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 이 사건의 당사자이신 이 피해자인 이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 그리고 그 마음, 정신적 충격, 수치, 모멸감,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이 마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있는 걸까? 혹시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라는 깨달음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수치감을,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가했거나 누군가에게 좀 부정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수치심은 어릴 때 형성된다고 해요. 수치심은 아주 어릴 때 형성이 돼서 우리의 의식 차원까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아주 어린 아이에게 굉장히 좀 불쾌한 몸짓이라든가 언어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달 단계의 연령이 언제냐면 15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이런 어린 나이에 이미 이 안에서 수치심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 해요.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또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또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그 어릴 적부터 그 우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로부터 이러한 수치심이 발생한다고 하죠. 수치심이 내가 나쁜 존재야 라는 것을 느낄 때부터 생겨난다고 하면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 부정적 행위를 했을 때에 생겨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죄책감은 조금 더 성장을 한 후에 형성이 되는데 그 나이가 3세에서 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겨난 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이 죄책감을 느끼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겨준 그 고통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감, 이 수치심이 해결되려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해결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감을,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수치감, 수치심을 느낄 때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나쁜 존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네,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 나쁜 행위, 부정적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죄책감이 있었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체의 결론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책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백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4,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개바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마 제자들의 그 무리 속에 또 베드로가 있었겠죠. 베드로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두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베드로는 이미 더 만났겠죠.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는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 바쳐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아마 한 번 부인했으면 아 그래 실수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 했어도 한 번 더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태가 베드로를 묘사하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냐고 하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인데요. 거기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계속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다가갑니다. 내가 갈릴리 예수와 있었던 사람 아니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앞문까지 나아간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앞뜰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입구에서부터 거리까지 이 현관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베드로가 원래는 대제사장의 그 안 뜰에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추궁을 합니다. 도전을 하죠. 너 예수님하고 알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이제는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수치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나를 떼어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롭지 않죠. 다른 여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죠.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 아니더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첫 번째에는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합니다.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같이 서 있던 사람, 이 같이 서 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고 시선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더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다시 다가와 물어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일대학교의 신학자이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충성이거든요. 베드로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 볼프에 의하면, 이 볼프 교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왜곡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만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이 낳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약함,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로는 나약함, 두 번째로는 적대감이 생깁니다. 나약함은 그겁니다. 정서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실패를, 눈앞에 있는 실패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실패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인정, 자신의 성취, 내가 만들어낸 사랑, 이러한 것들로 정체감이,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사람들이 왔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적대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적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의 모습은 적대감, 공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 자체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베드로와 같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수치감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 행위,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혹은 예수님과 만나서 정말 단판 짓고 싶은 그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적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여성은 어떠해야 한다, 엄마는 어떠해야 한다, 이러한 정형화된 틀이 생기죠. 그러한 틀을 볼 때에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죄책감이 또 생기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셀럽을 따라하면 좀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속에서 오는 괴리감과 절망, 좌절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 된다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나약한 가장, 연약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이 사소한 농담을 던진 거에도 소심해집니다. 발끈하죠.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또 못할 소리하고, 그러다 보면 죄책감이 들고, 그러다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내에게도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만남이 있죠. 친구들과 만날 때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니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참 그렇습니까? 네.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옷을 입고 왔네. 한 달 전부터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은 참 듣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헤어졌어? 이런 말들이 있죠. 네. 헤어진 거 맞는데 그 앞에 또 짜라는 말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 헤어졌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참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나 외모 지상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고 때로는 싫고, 네, 좀 혐오스럽고, 좀 더 극단으로 간다면 그러한 또 내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참 적어도 나를 창조하실 때에 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취약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취약한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취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반복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와 참 구별된, 정말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요. 취약한 존재입니다. 참 취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취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취약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의 수치심과 이 죄책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하고 치유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참 알고 계셨는데 그 경고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응답받았습니다.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도 실패했죠.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심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취약한 존재이죠. 부인할 겁니다. 맹세할 겁니다. 어쩌면 저주하고 맹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늘 수치감, 수치심과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고 세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어감이거든요. 내가 저들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그냥 사랑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죠. 베드로는 자기가 해왔던 훌륭한 그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냥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은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서 먹여라. 내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치라.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우리 아까는 잘못된 정체성이 있었어요. 잘못된 정체성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 단순하면서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이 모습 후에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참 너무 놀랍고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참 창의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의 기록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의 이야기인데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 예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 친구인 나다나엘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갔습니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나다나엘은 좀 놀랐을 것이에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참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고대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축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순례의 모습들을 잘한다고 하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축을 통하여서 천상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나를 통해서 내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영께서 세상과 내 삶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두터운 벽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삭막한 담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틈을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갈라놓은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멍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멍을 내셨죠. 그리고 빛을 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서 빛이 생기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망하던 그 야곱처럼 망가졌어도 우리가 뵐 거라고는 돌밖에 없어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랬던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견디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성경 버전에는 그 수치심을 경멸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멸시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그렇게 큰 무서운 처형입니까? 바로 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수단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 이방인, 노예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죠.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심을 경멸하셨어요. 경멸하시고 멸시하시고 그리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그 수치심을 개의치 하지 않으시고 경멸하시고 무시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수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 자체가 수치죠. 그런데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에 빠진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과 사귀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부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의 수치를 주님이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덕성, 이 도덕적 순결, 그리고 명성보다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 마음을 두셨습니다. 아마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내 명성이 중요해,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안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수치와 죄책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보셨다라는 거죠. 덕분에 예수님의 그 대리적 동일성,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다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외, 그렇죠? 우리가 수치심이 있다면 얼마나 소외감이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자아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아마 그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변혁적으로 바뀔 거예요. 수치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1세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1세기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는 굉장히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시에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아카데미 아마 열심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를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마 명성이 있었겠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 연구도 하고 말씀 암송도 적어도 한 500개 이상 하고 이런 명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명성에 큰 타격이 옵니다. 풍문이 돌았는데 요셉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놀랄 일입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이 요셉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 이제 토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토라에 어떻게 나와 있나. 토라의 그 기준과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토라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혹한 자나 유혹을 받은 자나 돌로 쳐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면서 명료하게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쓴물을 먹여라. 쓴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죽으면 죄가 있는 거고 죽지 않으면 무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큰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토라의 지침대로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와야 될까? 참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다. 천사 예수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결정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새롭게 창조된 그런 바른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예보다는 명성보다는 당시 사회문화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수치와 명예,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빈번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명예가 사람들로부터 실추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명예를 지키시겠습니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기점으로 해서 명예를 중시하는 그 정체성에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체성으로의 그 여정이 잘 나와 있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좋은 삶이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내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다. 명예죠. 회심하기 전에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얼마나 쌓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룩했는지 내 성취를 살펴보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창조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변혁된 공동체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방 세상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변혁된 공동체 안에는 친밀감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성, 온화함, 따뜻함, 위로함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이, 뭐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 저 그룹과 우리와의 차이, 갈등, 그리고 거리감 이런 것들을 피합니다. 정말 변혁된 공동체, 주님 안에서 변혁된 공동체는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따뜻함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고 다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의 정신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가정을 깨우고 부모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심어주었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지역교회로서 전도와 섬김, 봉사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얼마나 봉사와 헌신이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수적으로 점점 부흥하죠. 교회의 덩치가 비대해지고 그리고 경제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다움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정말 목적지 없이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혁된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곳을 보시는 거고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변혁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감을 넘습니다. 공감을 넘어 공생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취약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치심이나 좌절, 모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다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조우 만남을 통해서 내 취약했던 이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보겠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을 주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정체감, 네. 주님을 향한 이 왜곡된 충성, 내가 사랑하고 싶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 거짓된 모습, 나의 성취,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을 기초를 두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11절, 12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맘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치감과 모멸감에 사로잡힌 나의 거짓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아가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지고 자족하여지고 인내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